주인도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주께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상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였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이렇게 좀 머물면서 한국 소식을 들으면서 걱정도 되면서 염려도 되면서 또 한편 또 그런 또 지금 물난리를 좀 잠깐 또 피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또 그렇게 말하면 너무 나 혼자만 이기적인 것 같은 표현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도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미국 날씨는 이번 여름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위쪽에서 좀 찬바람이 좀 내려오고 이게 콜드 프론트라고 그러죠. 알틱 바람이 내려오고 그래서 좀 오늘도 어제도 그랬고 좀 며칠간 또 날씨가 좀 이렇게 무덥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이 좀 어렵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예요. 근데 사실 워낙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뭐 이렇게 낯선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사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자주 사용이 되었던 말이고 뭐 딱히 뭐 누가 먼저 이 말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도 사실은 아닌 거고요. 뭐 흔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이 말이 또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앞서서 했던 쭉 몇 차례의 설교도 종합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 이걸 좀 더 멋있게 신전의식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예,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표현이 역사적으로 가장 힘있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꼽는다면 아마 종교개혁을 둘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특별히 종교개혁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뭐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이제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 예, 그렇게 예, 정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 한날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또 루터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 루터가 했던 소위 그 위텐버그 그 성교회의 문에다가 95개의 조항에 어떤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얘기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붙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도화선과 같은 발발의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 하게 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100년 전부터 그 개혁의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고, 또 종교개혁 사건이 있었던 100년 이후의 시점까지도 그 파장은 계속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운데 루터와 관련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루터는 좀 성격이 과격했던 분이에요. 예, 굉장히 과격하고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예스 노라고 할까요? 기과 아니구의 그런 부분이 아주 분명했던, 아주 그냥 열정적이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이제 그런 95개 조항을 붙이고 또 1520년대 들어가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여러 저서가 있습니다만은 세 개의 그 저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제가 대충 번역을 하면은 이제 한 권의 이름은 이제 독일의 그 귀족들, 기독교 크리스천 노빌리티, 크리스천 귀족들에게 붙이는 글. 이제 또 한 권의 책은 이제 그 바빌로니안 캡티비티 오브 더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의 바빌론 유수. 그 다음에 또 한 책은 크리스천 프리덤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자유가 있다. 우리가 사제나 또 교황을 통해서만 그들이 우리의 중보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교황의 제도를, 로마 교회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선 사실 레오 10세로부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출교 명령을, 엑스커뮤니케이트를 당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시빌 코트에서 어떤 이제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 1521년에 이제 그 당시에 홀리 로만 엠파이어, 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가 직접 그 주관하는 어떤 그 재판과 같은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이제 루터가 소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앞에 이제 책들을 놓고 이 책들이 네가 쓴 책이 맞느냐. 그래서 루터는 내가 쓴 책 맞다라고 시인을 하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지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좀 시간을 달라. 그러고서 이제 하루를 지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따를 수 없다. 내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다른 걸 내가 따를 수 없다. 이 로마 교회가 교황이 말하는 것을 내가 따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에 어떤 말을 하냐면 Here I stand.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내가 달리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otherwise.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표현을 하죠. 예, 이것이 뭐 루터가 직접 한 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약간 분분합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 사건 앞에서 소위 그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데, 독일어 발음으로 영어로 이제 worms 이렇게 되겠지만은 Diet of Worms에서 황제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소신껏 지켰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었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그 정신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싸웠고 결국 그것이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온 인류의 역사를 그 시점을 기해서 바뀐 겁니다. 정말 이 종교개혁이 끼친 이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이후로 세상은 달라졌거든요. 예. 그 역사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개신교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이 말을, 의미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인가. 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고 해서 아무래도 기도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를 우리가 아무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코람데오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저는 우선적으로 무엇과 좀 대비를 시키고 싶냐면은 소위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종교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연 종교예요. 즉 내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하는 만큼 결과를 얻는 복이 임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자연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다 자연 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기도 자체가 기복적인 기도가 돼요. 예, 기도를 하는 이유가 복을 달라는. 그래서 나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고 저 누군지 모르지만 저 신은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공로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성껏 해야 됩니다. 예, 잘 해야 됩니다. 오래 해야 됩니다. 아주 또 강하게 세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도 내가 그분을 움직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 대상에게 감동을 주고 그 대상의 생각을 바꾸려고 기도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신가?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오늘 좀 저는 굉장히 고민이라고 할까요? 뭐 고민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가운데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시편 88편이라는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88편을 잠깐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88편은 시편 150편이 있잖아요. 예. 시편의 그 어떤 그 공통 시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시편들이 공통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신혼의 소리, 탄혼의 소리,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괴로움, 그러한 항변의 소리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끝에 가서 마칠 때 되면은 시편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그 요새이고 또 은신처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찬양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시편이 끝나게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시편 88편은 굉장히 어두운 시편이에요. 굉장히 어두운 시편이에요. 시편이 다 끝나기까지 이 시편의 저자는 뭔가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그냥 시편이 끝나고 맙니다. 특별히 18절 그 맨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특히 이제 성경에서 시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어느 단어로 시작을 해서 어느 단어로 마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 그 어떤 그 문학이라고 할지요. 그런 문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장장 18절에 달하는 우리가 지금 읽는데도 지금 꽤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어요. 예. 장장 이렇게 긴 시편을 읽고 났는데 딱 마지막 단어가 흑암이라는 어둠이라는 암흑이라는 굉장히 정말 무거운 단어로서 끝납니다. 즉 이 시편이 마지막으로 주는 여운이 뭐냐? 도저히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도저히 내 마음에 회복이라고는 다시 소생케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여지를 그대로 남기면서 시편은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좀 참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느끼실 정도로 좀 이상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늘 하는 대로 과연 이런 글이 어떻게 성경의 한 챕터를 이룰까?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란 말이에요. 그 저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높이고 존귀케 하는 그러한 시가 아닌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시를 그런 정말 그 답답하고 한 그러한 그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끝나버리는 그 시를 하나님은 왜 성경에 포함을 시키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공감이 되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많고 많은 시편을 읽을 때에는 참 힘들다가도 원수의 압제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또는 주변 친구들의 어떠한 모함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옳지 않게 공경에 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하는 그런 신원의 소리를 하다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라고 시편이 끝날 때 우리는 정말 환희를 느껴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요. 정말 짧은, 정말 이렇게 탁, 컴팩트되어 있는 그러한 그 글 속에서 정말 이 저자가 이 시편을 노래하는 그 사람이 다윗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시를 지어서 결국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지. 그렇죠? 그게 엄청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얻는데 이 시편 88편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시를 당신의 말씀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시를 성경에 포함시켰나. 또 이제 저자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이 실제로 이 시편을 노래하는 여기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의 찬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이런 시를 한 겁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원성과 원망에 컴플레인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시를 아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걸 시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도대체 그거는 뭔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길래,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이 사람은 거침없이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격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는 아, 정말 이게 코람데오다. 이게 코람데오다. 이 사람이 어떤 다른 것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다른 가식이나 거칠에나 뭐 이렇게 걸쳐야 되는 어떤 그런 허울에나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나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본문이 길기 때문에 먼저 대충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선 성경을 좀 한절 한절 읽으면서 음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부터 한 8절까지를 내려가면서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여기서 수월이라는 좀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영혼이 지금 죽음에, 무덤에 또는 지옥에 지금 가까이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절망적인 표현을 씁니다. 또 4절에도 보면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니. 여기 다시 한번 그 시올이라고 하는 말을 무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누가 내려갑니까? 죽은 사람이 내려가죠. 예, 누가 무덤에 예,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심경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은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지금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은 시체들 가운데 던져져 있고요. 내가 지금 그 무덤에 가운데 지금 누워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는 안 됐습니다만 자기 존재 자체가 기억되지 않는, 더 이상 자기를 기억되지 않아서 예, 없는 존재와 같은 그러한 심경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약간 지금 이 시편 저자의 어떠한 그 마음에 불평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탄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원이고 항변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6절부터는 좀 더 하나님께 다구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주께서 그랬습니다. 어디에요? 깊은 웅덩이는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앞에 나왔던 수월이나 무덤을 잇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시고 그래서 내가 어두움의 음침한 곳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주의 노가, 주님의 그 무서운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있고 또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 파도는 그야말로 물이 그냥 나를 치면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서 있지 못하고 쓰러져 넘어져 본 그런 경험들 다 아마 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근데 그것이 그 파도가 나를 누르고 괴롭게 하고 삼키는 그것이 주님의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도 볼까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친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또는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그래서 내가 갇힌 자와 같은 그러한 외로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맞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요 죽음과 같은 것이에요. 죽음과 같은 것이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고요. 그 무덤 가운데 누워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사람들, 그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매우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끊기고 나는 고립되고 지금 외롭고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도 어느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뭐 노골적인 걸 떠나서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그 얘기가 이어져요. 우리 좀 건너뛰어서 중간 부분 제가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 또다시 죽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습니다. 정말 지금 내가 지금 처하여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고 그 자체가 나를 놀라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나?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16절에 보면은요. 주의 진노가 우리가 앞에서 7절에서 봤던 주의 노가 그런 표현이에요. 내게 넘치고 넘치다는 것은 나를 막 그냥 삼키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너무너무 정말 내가 절망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내게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이 시인은 우리에게 전혀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또한 동시에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이 사람이 왜 어떻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고 그래 그 정도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라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 그건 힘들만 해. 그건 아프겠다. 그렇죠? 그건 힘들만 하니까 그건 힘들다고 하는 거야. 그 정도는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렇죠? 그건 힘든 게 아니야. 우리는 아마 상황을 들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를, 판단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인지 성경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일체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연유로 아팠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분명하게 읽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음에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은 그게 차라리 어떻게 말하면 죽는 게 더 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계속 봅니다.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정말 물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물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미국에도 그러더니 지금 저 우리 한국 땅에도 지금 엄청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곳곳에 지금 물난리가 난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정말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은 죽는 거죠. 질식해 죽는 거죠. 예. 정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 없으면 못 살지만은 또 물에 잠겨서 물이 에워싸게 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저 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처절한 외로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들이 나를 떠나고 오직 남은 것은 흑암밖에 없다라고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 흑암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흑암이죠. 역설적으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흑암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깜깜합니다. 하나님 깜깜합니다. 죽음밖에 느껴지는 게 없고 외로움밖에 느껴지는 게 없고 고통밖에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제 소위 좀 분석을 좀 해보면은요, 좀 문학적인 분석이라고 할까요? 좀 보면은 중간에 10절, 11절, 12절이 좀 특별한 역할을 해요. 그냥 쭉 이 시편이 계속해서 같은 소리만 쭉 했다면은 이 길고 긴, 그러니까 18절에 해당하는 긴 컴플레인이에요. 이걸 계속 읽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예, 그걸 또한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그 의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굉장히 길다. 어떻게 길게 길게 이렇게 컴플레인만 해댈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느끼는데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약간 문장의 표현이 바뀌어요. 묻는 질문이 나오죠. 보이시겠나이까? 찬송하리이까?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알 수 있으리이까? 이런 걸 이제 수사적 질문이다. 영어로 하면 이제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답을 안 해도 질문으로 했지만은 답을 안 해도 답이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답은 자명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여기에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사람 죽었는데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하면 뭐합니까? 죽은 자가 압니까? 예, 그런 의미죠.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그때는 이미 늦었겠죠. 소용없는 일이겠죠. 예. 또 11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또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무덤과 멸망 속에서 예, 선포하겠습니까? 이 죽음은 무슨 소용입니까?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겠습니까?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절망적인 의미에서 못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1차적으로 되고요. 조금 더 이것을 느껴보면은 약간 조소와 어떤 그런 냉소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도 살짝은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어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소적인 냉소적인 의미에 있어서 죽은 자에게 당신의 그러한 그 기이한 능력이 또 당신의 어떠한 그 기적과 그 공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매우 실존적인 어떤 그 고백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퀘션을 갖는 거는 뭐냐면, 와, 이 기자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기도하십니까? 그렇게도 하나님께 뭐 때도 쓴다고 그렇게 변해볼까요? 그렇게도 해보십니까? 저는 감히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도대체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불경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대들고 말이야, 하나님께 그냥 막 도전하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분명한 증거를 이 같은 시편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안 읽었던 부분들인데요. 1절부터 보죠. 이 분명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당신 앞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예,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엄청난 적어도 나와의 차이를 발견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건 불경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지금 욕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는 우리가 찬미만 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이니까 나는 그분한테 잘해야지. 근데 이 사람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정말 냉소적이기까지도 하면서 그래서 이 10절, 11절, 12절에 이 냉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장황한 그런 불평과 그 어떤 탄원의 소리가 뒷부분에 15절서부터 또 이어지는데 이 10절, 11절, 12절을 읽고 나서 15절을 다시 읽게 되면은 그 의미가 훨씬 더 고조가 돼요. 그냥 넋두리 같은 계속 같은 말이 뱅뱅 돌면서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불평이 아니라 이 어떤 그 문예적인 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10절, 11절, 12절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훨씬 더 고조가 되고 무게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절, 2절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컴플레인을 하고 탄원을 하고 항변을 하고 하는 이런 신원의 이런 소리들이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역하는 그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기도이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구나. 9절 내려가 볼까요? 9절에 보니까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내 눈이 그냥 물르는 거예요. 예? 눈이 그냥 지금 아플 정도로 눈이 쇠할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매일 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정체성이죠.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불평을 하고 이런 정말 괴로움의 소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13절, 1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마 밤이 맞도록 아침이 되기까지 부르짖었나 봐요. 그리고서도 말합니다. 여호와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어져 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신원의 소리를 내 탄식하는 소리를 하다못해 나의 투덜거리는 불평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옛날에 정말로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유튜브를 좀 찾아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사기 전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클립들이 이제 부분 중요한 대목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느꼈는데 어떤 영화냐면은 영어로는 Fiddler on the Roof. 지붕 위에 Fiddler는 이제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은 피들러인데 한국 번역으로는 그냥 바이올린. 그러니까 이제 지붕 위에 뭐 악사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지붕 위에 광대라고 하든지요. 예. 그 영화를 오래전에 봤거든요. 그게 71년대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정말 옛날 영화죠. 50년이 넘어된 영화예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좀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좀 보니까 정말 그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이 밀려와요. 특히 이제 저한테 감동이 되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저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던 느껴졌던 비춰졌던 사건이 뭐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아버지 그 테비에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이 테비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양젖을 이렇게 짜가지고선 우유를 이렇게 배달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딸이 다섯이고요.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배경이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소련으로 이제 공산화 되어지는 그 무렵이죠. 아마 한 1910년 때가 아닌가 아마 그때쯤 아닌가 싶은데 위치는 어디냐면은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지금 우크라이나 키예브 그 외곽의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에 유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그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정말 가난 속에서 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키워드가 뭐냐면 그 영화 지금은 그 네 지금은 그게 이제 그 플레이로 그 이제 뮤지컬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하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tradition 전통.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통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마치 그 저 뾰족한 지붕 위에 피들러가 올라가서 바이올린을 저렇게 키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것,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안 떨어지는데 그 균형을 우리 삶에 어떻게 뭘 먹고 뭘 입고 뭐 어떻게 살고 하는 거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은 트레디션, 전통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몰라 나도 전통이야. 그게 이제 줄거리인데 저는 거기에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사는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전통을 거슬리는 그 딸 셋이 큰 딸 아이들이 이제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아버지의 승낙을 받지 않는 그거를 이제 초월하는 예, 그래서 소위 전통을 거슬리는 전통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서 아버지가 정말 충격적인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허락을 해주게 되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아버지 좀 힘없는 아버지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정말 내가 한번 부자였다면 내가 부자였다면 뭐 얼마나 좋았을까 뭐 하는 뭐 아주 그냥 소소한 아주 소박한 꿈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그런 장면이 한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대들듯이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대학생 나이에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불경하게 유태인 거는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럴 수가 있지? 유태인이라서 저러나? 잘 모르니까는 그때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두런두런 그냥 혼자 그냥 궁시렁거리는 그런 말로 이 사람은 늘 그냥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예, 그런 장면들이 독백의 장면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아,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은 진짜다 라고 하는 의식이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어느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이걸 찾다가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을 하는 학생들이 대학생 아이들이 이제 둘러앉아 가지고서 한 단어씩 던지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이 연극에서 이 테비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인물이 있어요.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그렇죠?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형 에서가 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 전쟁하자는 준비를 해가지고선 지금 동생한테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약한 사람인 것 같고, 꾀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예, 그런 사람이 지금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쓰든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때를 나누죠. 예, 선발대, 후발대, 그 다음에 형한테 드릴, 예물들, 선물들 잔뜩 준비하고 해가지고선 어떻게 쓰든지 곧 이제 형은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지혜롭게 살았고요. 아주 그래서 돈도 잘 많이 벌었고요. 그 구박을 받으면서 정말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외삼촌 댁에 가서 살면서도 재산을 많이 모으고 부인들까지도 얻고요. 정말 그런 아들들 많이 얻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여정에 자기 인생의 가장 난관, 가장 어려운 문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밤에 괴로워하는 이 야곱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사람과 붙잡고선 밤새 씨름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 야곱을 끝내 이기지를 못해서 동력이 터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밤새 뒤치락엎치락 하면서 씨름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끝내 이기지 못해서 그의 환도뼈를 치게 됐죠. 그리고 야곱은 당신이 누굽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사 하지만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로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성경은 상당히 은유적인, 그러나 어떠한 그 사건의 상징적인 그 의미 속에서 야곱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데가 없고, 형을 만나면은 뭐 재산 있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은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야곱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라는 말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도는요, 샤머니즘적인 기도예요. 나의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대상을 감동시키려고 하죠. 감동시키려면 내가 공로를 드려야 되겠죠. 공을 드려야 되겠죠.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쏟고 때로는 물질도 쏟고 해서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지금 이런데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복적인 기도를 합니다. 공로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만드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신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존귀한 위치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관계 안에 두셨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교통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 안에 우리를 두셨고 거기에서부터 이탈해 나가고 벗어져 나가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한번 그 관계 안으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의지에서 그 피 의지에서 보혈 의지에서 이제는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휘장, 그 갈라진 휘장 사이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은 다시 말하면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달성하신 거예요. 왜 우리만,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다가 오래전에 봤던, 재밌게 봤던 유튜브인데, 다시 찾는데, 뭐 그 비슷한 것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 찾지는 못했는데 뭐냐면요. 한 서너 살짜리 아기예요. 이제 말 좀 이제 트여서 말하는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어? 엄마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막 울어요. 그냥 막 너무 슬프게 애가 울어요. 막 헉헉대고 울어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왜 나한테 그래?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재밌어가지고 예,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잖아. 엄마는 내가 뭐 어떻더라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잖아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심경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코람데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는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루터가 그 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은 이 대등한 관계를 1대1에 어떤 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습관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그건 이제 좋은 말로 하면 공손하고 고분고분하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굽신굽신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하죠? 나이를 물어요. 몇 살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 저 사람의 정체를 빨리 파악을 해야 나보다 윈지 아랜지. 그렇죠? 그거를 빨리 알아야 내가 행동이 편해져요. 아, 미치면 빨리 밑으로 들어가고 위면은 그냥 그다음부터 말 놔서 적당하게 말을 해도 그것이 잘 먹히는 사회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게 뭐냐? 동등한 관계. 1대1의 대등한 관계. 내가 저 사람 앞에서 굳이 굽신굽신 할 필요 없이 정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게 어디서도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굽신굽신해서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공손합니까? 그러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관계 안에 두셨어요. 우리가 다시 그 관계 안으로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기자처럼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거의 신앙이 아니라 불경에 가까울 정도로 경계선에서 위험한 수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기도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말 적나라하게 가식 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가리고 뭘 숨기고 뭘 가식으로 덧칠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나를 속속들이 깊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거칠해가 뭐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말을 일일이 다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요. 죽음과 같아요.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그것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심경 그 자체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드리는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코람데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뭐 이렇게 다시 찍어 바르고 뭐 이렇게 뭐 빗질하고 이렇게 옷 다시 입고 안 그러셔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깊이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근해지시고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편의 기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참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어려운 때가 있고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어려운 때가 있고 또 자식 노릇 하려니 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완전하고 또 타락한 현실, 죄 가운데 눌려있는 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녹록지 못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담대하게 나가는 코람데오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